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설립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들 중에서 환란 중에 있는 교회의 위대한 승리를 표상하는 대표적인 교회라고 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전도한 일은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를 핍박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교회를 바울이 떠난 이후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눈부신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신생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지도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격려하며 칭찬하며 또 위로하는 그런 메시지를 쓴 서신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주전 51년경에 쓴 서신이라고 봐집니다. 전서를 보내고 얼마 있을 후서를 써서 동시대에 쓴 서신이라 이렇게 보통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이 없는 곳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설립된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과 혼란을 당하면서도 그 모든 시련을 잘 극복하고 믿음의 인내를 보여준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높이 칭찬하면서 한편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들어온 잘못된 종말론을 교정하는 일도 하고 있는 것이 서신의 전체 내용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고난이 우리에게 복주머니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이 가지고 있는 복주머니를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봐야죠. 그래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극심한 환난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극복하고 있는 우리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와는 제목으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환난의 복주머니를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용함으로 인내와 믿음을 엄청 키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환난과 시련은 성도들에게 어떤 복이 있느냐? 주의 율례를 배운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인내와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바울은 3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너희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4절은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인내로 믿음을 견고히 지켜간 것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그들의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5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에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이제 어쩌면 거의 종착점에 도달해서 터널 끝이 보이는 시점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환난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상고했었어요. 바로 그 유익한 복주머니를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신에서 확실하게 더 보여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겪고 있는 환난 가운데서 그들이 보여준 인내심은 엄청 큰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인내심이 그들의 믿음을 키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 있는 표현을 보게 되면 사실 우리가 번역되어 있는 성경하고 좀 다른, 오히려 더 의미가 더 분명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Your faith grows exceedingly. Your faith grows exceedingly. 자, 너희 믿음이 잘하는데 어떻게 잘하느냐. 이게 익시딩글은 아주 넘치도록 과잉, 이게 컵에 물 부으면 컵이 흘러 넘치는, 정말 과하게 자랐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넘치게 자란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성경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요, 성경 어디에도 쓰여지지 않은, 유일하게 이 본문에서만 쓰여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의 뜻을 조금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매우 격렬하게 왕성하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엇이 이들의 믿음을 왕성하게 성장했는가, 넘치도록 성장하게 만들었는가. 저는 그 방법을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봐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이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래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즉 환난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왕성하게 정말 넘치도록 자랄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바로 그들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음이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받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은 오늘 목사 설교 어땠어?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목사의 입을 통해서 오늘 내게 들려주신 말씀이 뭐냐?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아 목사가 오늘 그렇게 이야기했어? 라고 하는 것으로 그쳐버리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라고 봐도 틀리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사랑까지 더해졌으니 얼마나 모범적이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는 여러 교회에 다니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보라, 그들의 사랑을 보라, 그들의 인내를 보라, 그들의 소망을 보라, 자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그들이 받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벌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평안할 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좋은 형편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사실 성도들이 붙들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능히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소생케 하는 역사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뿐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태로운 지경에서 건져주시겠습니까? 권력자들을 통해서요, 힘 있는 자들을 통해서요, 능력 있는 자를 통해서요, 물론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일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만, 시편 기자가 시편 107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렸습니다. 환란이 더 뿌리를 깊이 내리게 만든 것이죠. 그 환란 중에 참는 은혜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야고보서 1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뭐를 만들어내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환란은 시련은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라. 믿습니까?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비결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상당수는 환란 때문에 파멸의 지경에 빠지잖아요. 적당한 타협으로 믿음에서 이탈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환란이 인내를 만들어냈고 인내가 더 믿음에 견고히 서도록 만들었는가?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바로 성경의 가르침 그대로 뭐가 그렇게 만들었는가? 그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환난 중에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모든 시련을 극복하게 하고 승리의 계승가를 쓰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언약도라고 하는 카버넌트들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학교 생활 이제 30년을 마감하면서 마지막 은퇴 작품으로 지금 이 책을 내려고 하는, 출판하려고 하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이 추천사를 아주 귀하게 써주셨어요. 이 언약도들이 17세기에 감독 정치를 표방하며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사실은 장로교회가 존재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정부 당국의 가혹한 핍박을 견디고 18,000명이나 되는 순교자를 배출하면서까지 승리한 언약도들이야말로 말할 수 없는 참혹한 고난의 현장. 제가 이제까지 순교사를 읽어보면서 이토록 잔인하게 기독교인, 우리 장로교도들을 죽인 일은 정말 처음인 것 같았어요. 엄청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시대를 가르쳐서 일명 살인시대나, 1661년부터 1688년까지 살인시대라고 하는 건데, 그런 명칭이 붙어 있을 정도로 잔혹하게 장로교 신앙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9살, 10살, 11살짜리도 순교를 당합니다. 정말 책이 나오면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사서 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해서 9살짜리가 총칼 앞에 너 장로교 신앙 택할래? 감독주의 신앙 택할래?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장로교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도 그렇게 고백하며 순교를 당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여기 지금 어린애들이 앉아있는데 너 왜 장로교인이냐?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들이 일명 이 살인시대를 겪으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것은 그들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해준 설교 때문이었어요. 설교자들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토굴에 숨어야 했고 바위틈에 숨어야 했고 벌판으로 내몰려야 했고 감옥에 가야 됐고 교수대에 처형되었고 버거운 벌금과 세금 폭탄을 맞고 정말 노예로 팔려가고 엄청난 아픔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냈던 것은 그들에게 선포된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고 스코틀랜드 교회가 그러했고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도 일제 강점기 때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인내하게 만들었고 믿음의 강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센 역사를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서울교회도 지난 5년간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인내하며 여기까지 온 것은 적어도 강단을 지킨 주의 종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제가 좀 자화자찬을 좀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설교 시간에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 합동 측에서요 가장 성경적으로 설교를 잘하는 사람 몇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접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을 정말 장로님들이 불러서 여러분들에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은 저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다라고 봐져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 견고히 세우고자 정말 인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영광에 참여케 하시려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과연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내 믿음의 진보가 얼마나 더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인내심이 한계점에 다다라서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섣불리 나서거나 행동한 것은 없습니까? 사실 용서하는 것도 정말 힘들지만 인내하는 것은 진짜 힘들거든요. 제가 애들 어렸을 때 집에서 종종 우리 아이들에게 한 말이 뭐냐면 얘들아 제발 부탁이다. 아빠의 인내심을 더 이상 시험치 말라다오. 아마 대부분 부모들이 자녀 키우면서 그런 생각이 꿀뚝 같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인내심은 정말 설명이 안 될 정도지만 성도들도 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본받아서 인내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성격이 급해서 안 돼 라고 말하는 자들도요 인내를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그 인내심은요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의 깊이를 더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가?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는가? 상대방이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참아야 하나? 아니면 기회를 충분히 주었는데도 돌이키지 않으니 이젠 우리 방식대로 하겠다고 나설 것인가? 성경은요 언제까지 참으라고 하는 것 같습니까? 야고보서 5장에 답이 있어요.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하심이 가까우니라. 아멘. 여러분 충격 안 받습니까? 저는 이 말씀 처음 읽을 때 진짜 충격받았어요. 제가 이 뭘 하나님께 뭐라고 그런 줄 알았어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아니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참으라고요? 결국 나보고 죽으라는 거나 똑같은 거네요. 저 못합니다. 처음에 제 반응이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싸우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바보라는 소리를 들어도 싸우니라 진을 빼고 상처를 입느니 차라리 지고 손해를 보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더 믿음을 더 키워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었어요.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정말 불로 연단한 연단에도 이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이 믿음 키우는 것이 주님이 강림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비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못 참아서 이를 그르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너 잘못했다라고 정죄를 받는 것보다 이왕 칭찬 들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가는 것이 낫지 않겠으니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우리의 믿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으로 우뚝 서도록 그렇게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믿습니까?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 머리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신다. 너희를 온전케 하신다. 강하게 하신다. 여러분의 터를 굳게 세우겠다 말이죠.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진짜 기쁘시게 하는 점.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했잖아요. 진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서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굳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터를 더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은총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환란이 가진 복주머니를 사용해서 얻은 복이 뭐냐, 누린 복이 뭐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환난과 핍박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한다. 환난과 핍박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사실은 합당한 자가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이 가지고 있는 복주머니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지옥 자식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기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성도들이 겪는 고난,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의 표시, 우리가 받은 환란, 우리가 겪고 있는 환란이 징계의 표시일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 우리가 현재 이 고난만이 아니라 장차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 합당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우리 앞으로 믿음 생활할 때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나 역경이나 시련이 다가올 때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성도들이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가 되게 한다. 이것이 암축하고 있는 것은요 매우 커요.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먼저 있어요. 그것은 인내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인내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게 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로 다듬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금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먼저 더욱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이죠.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다시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이것을 두려워하여서 어찌하든지 생명의 양식을 섭취하고자 애를 쓰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도리어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그것도 왕성한 성장을 위해서,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수고의 땀 흘리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건 어쩌면 올림픽 시상대에서 금메달 땄다고 은메달 땄다고 동메달 땄다고 그렇게 서 있는 그 선수들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돼.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수없이 연마하고 갈고 닦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땀 흘림도 없고 수고도 한 것이 없는데 그냥 혼자 덜렁 금메달 따는 시상대에 섰다고 이야기합시다. 누가 그거 알아주겠어요?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도가 세상에서 아무런 연단을 받음이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마치 뭐 공장에서 물건 찍어낸 물건이 컨베이 벨트를 타고 착착착착 가서 포장지에 딱 사서 사람들 집에 배달이 되는 것처럼 아, 가만히 있었더니 그냥 천국에 들어왔네. 여러분들은 천국에 대한 감격도 기쁨도 환희도 결코 실감할 수 없는 자가 될 거예요.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합당한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은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할 때만 훈련이 가능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할 때만 훈련이 가능하다. 모든 일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 가정의 일들이든 자녀 교육의 일이든 사업이든 사람들 관계이든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행할 때 훈련이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할 때는요, 반드시 뭐가 필수적으로 따라올까요? 기도입니다. 주님의 도움이 절실하기 때문에 그렇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인 것이,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조금 더 나아가시기를 바라니, 그것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길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보다 좀 더 하시라, 그런 이야기. 스펄전 목사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 했으니 우리 손에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보다 더 큰 무엇이 있단 말이죠. 거기까지 성장하라. 그리고 거기까지 성장하였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더 자라는 것, 자라는 길을 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펄전이 이야기한 것은 그런 건 여러분의 손에 뭔가를 더 할 수, 지금 할 수 있는 그것보다 조금 더 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 그런데 더 할 수 있는 뭔가를 하라. 그러니 그것까지 하다 보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한다. 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 말씀에서 왜 우리의 믿음이 왕성하게 자라지 못하는지, 왜 이렇게 성장이 더딘지 그 이유가 뭔지를 찾아봅니다. 뭘 것 같아요? 따라서 할까요? 내가 설정한 한계 때문이다. 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아? 내가 여기까지만, 나는 여기까지만 한다. 주일날도 오전 예배까지만 참석한다. 저녁 예배 꿈도 꾸지 마라. 아니, 주일날 저녁 예배까지 오시는 분은 3일 예배 무슨 소리냐? 새벽 예배 무슨 소리냐? 내가 설정한 한계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설정한 한계에 가둬두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설정한 그 한계 이상이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믿어요? 안 믿어요? 믿습니까? 믿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런데 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 내가 설정한 한계 때문에. 하나님 절대로 이 한계를 벗어나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요 안에서만 움직여야 돼. 나도 요 안에서만 움직여야 되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모험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지도 않고 있어도 더뎌서 문턱 넘어가기 너무 힘든 거예요. 실질적으로 믿음의 성장은요, 모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잖아요. 그게 모험이에요. 여러분들이 모험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의 성장이 없습니다. 모험이 없으면 결과도 없잖아요. 도전해야 열매를 따는 것입니다. 모험심을 가지고 탐험에 나섰기 때문에 신대륙도 발견한 거 아니에요? 수 없는 실험을 통해서 과학적 발견들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믿음은 생명입니다. 생명. 결코 추상적이지 않아요. 허공에서 혹은 상상의 세계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현실 사회 속에서 여전히 적용되어지는 생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결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자가 있는지 살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자에게 어떻게 하신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역대하 16장 9절에 7절에 있는 말씀을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에게 능력을 베풀려 하심이라.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다. 온 땅을 두루 감춘다. 어떤 자에게 그렇게 하는가? 전심으로 주께 하는 자에게. 모험을 거는 것. 아,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 불가능한 일이지만 우리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런 일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발을 내딛는 겁니다. 행하는 일이 되어야 돼.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사도는 이렇게 우리의 인내와 믿음이 성장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시라고 이야기한 점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시다. 사실 베드로가 제작한 말씀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일어나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로서 성도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모든 죄로부터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케 하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5절은 그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뭐냐?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살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요, 여기심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말은 합당한 자로 보이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로 그렇게 레코나이즈 한다, 인식한다,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법정적 선언이에요. 따라서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받는 고난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다. 만약에 이것이 아니고 내 자신의 권익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가짜에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성도는 아무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받은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만이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할 때 성도들만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이 기쁨이 더해지는 것은 환난 자체가 하나님의 공의하신 심판의 표로 작동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환난을 통해서 어떤 자들은 인내와 믿음으로 썩지 않는 멸관을 받는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되지만 어떤 자들은 영벌에 처하는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증언하는 것이죠.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환난, 시련, 아픔, 고난 이것이요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시다. 근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요,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저는 서로 치고받고 욕설을 하고 난장판이 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현장에는 반드시 우리 주님도 함께 하시는 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렇게 경험했고 사자굴에 갇혔던 다니엘이 그렇게 경험을 했고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린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이 그렇게 경험을 했어요. 고난당하는 형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고난당하고 계신 그리스도를 본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실 환난을 당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강한 의혹을 품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고난이 의로운 인내로 연결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핍박과 환난의 가혹한 불길은 용광로의 불길처럼 정결케 하는 것이고 순금을 뽑아내는 연단의 불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도 지적한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서 어떤 심판이 있다고 한다면 불신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이 겪는 고난은 하나님의 공의에 하신 심판의 표다라고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 공의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핍박을 한다. 그리고 환난을 받는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안식을 허락해 주신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아무런 형벌이 없다고 한다면 공의가 없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공정의 가치를 상실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세상에서 공의가 사라지는 것을 역겨워하세요. 위정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악한 자들은 벌하고 선한 자들에게 상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권력자들과 그들에게 동조하는 협작군들에게는 하나님의 엄한 안갚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 땅에서 일시적으로 부귀영화를 누릴지 몰라도 영원한 지옥의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쩌면 지옥의 가장 처참한 참혹한 밑바닥에서 고통의 세월을 한없이 보내고 있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지상에서 가장 악명 높은 일들을 저지른 자들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주의 종들을 단합한 자들이 어떤 죽음을 맞이했는지, 언약도들이 핍박을 당할 때 그들을 그렇게 가혹하게 핍박한 자들이 어떻게 죽음을 당하는지 역사의 기록들이 있어요. 성경에서도 우리는 그런 사례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봅니다. 하나님은 원수 갚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공의는 악을 행한 자들,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안갚음하십니다. 이 안갚음은 보복이지 보상이 아니에요. 사단은 자신의 의지를 따라서 자신의 미혹을 받아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줄 수 있는 보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제공하는 보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 보상의 결말은 그 보상을 받는 순간 함께 지옥 형벌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복은 정결케 하는 불이 아니라 순전하고 거룩한 심판의 불로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는 것이, 이 심판을 통해서 악한 자들은 망하게 되어지고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성결한 자로 믿음과 인내가 깊이 더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는 그런 자들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감옥에 갇혀서 9년 동안 핍박을 맞았던 사무엘 루터포드는 그 감옥을 향해서 하나님의 혹독한 결절에 은혜의 꽃이 활짝 핀다면서 이 감옥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한 천국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들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5년 동안 환난을 겪으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천국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꽃이 활짝 피어나는 것을, 그 향기를 맛보며 살았습니까? 공의의 심판은 단순히 안갚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을 자녀들에게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이렇게 안식할 날이 있기에 환난을 당할 때 참는데 언제까지 참는가? 주님의 강림하시기까지 참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형벌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는 것이, 참 성도는 이것을 믿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축복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안식할 가장 복된 시간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환난은 복주머니가 달려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 복주머니를 사용할 때 반드시 인내와 믿음을 낳게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인내와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겁니다. 그것도 넘치도록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왕성하게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왕성하게 자랐음을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으로 스스로 보여야 합니다. 그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내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의 공의하신 심판은 반드시 악한 자들을 벌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래서 주의 강림하실 때 여러분 모두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킨 자들은 칭찬과 존귀와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